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서 23장 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참 예언과 거짓 예언에 대해서 구약성경에서 가장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예레미야에게 너무도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이 본문의 23장의 배경은 바로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있을 때 당시 유다에는 예레미야를 포함하여서 참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한결같이 예레미야와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냐라고 이름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하나냐는 예레미야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순조하게 받아들이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였지만 하나냐는 그 반대로 바벨론으로 가져간 그 성전 기구를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조만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예레미야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백성들 앞에서 멍에를 메고 나왔습니다. 멍에를 메고 나오면서 이렇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겨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하나냐가 모든 백성 앞에서 모든 제사장과 백성과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냐가 나와서 이 예레미야의 목에 들려있었던 멍에를 꺾으면서 여호와께서 2년 안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이렇게 꺾어버릴 것이다 라고 너무도 당당하게 너무도 확신에 차서 하나냐가 모든 백성 앞에서 예레미야와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말씀하기를 예레미야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에 어떠한 말 대꾸도 하지 않고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냐가 멍에를 깨트려버린 그 상황에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길을 갔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만 보면은 그 기싸움에서 하나냐가 완벽한 승리를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때 예레미야는 너무도 확신에 찬 하나냐의 말과 행동에 당황하면서 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에 살짝 의문을 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건 뭐지?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확신에 차서 저렇게 확고하게 말하는 하나냐는 또 누구에게 말씀을 받은 거지? 아마 예레미야는 자신과는 정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선지자의 말싸움과 그 퍼포먼스에서 완전한 참패를 당하고 누구의 메시지가 과연 참된 메시지인가 고민하면서 아마 돌아갔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고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이 옳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두 달 후에 하나냐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을 선포했던 하나냐가 결국 죽게 되고 맙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묵상하고 깨닫게 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들을 예레미야는 이 23장에서 정리하여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23장부터 23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23절과 24절에서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여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는 말씀에서 구원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먼 데 있는 하나님은 나로부터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으로만,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심판자로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우리로부터 얼굴을 가리시며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전에 국한된 그런 하나님, 지역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시며 모든 행동들을 낱낱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그분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이스라엘서 꿈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합법적인 도구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을 때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주저할 때도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은 기브온 산장에서 꿈에 나타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꿈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를 전달하는 합법적인 매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꿈이 부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들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의지에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주관적이고 그 진 위를 판가름할 수 없는 꿈에 빗대어서 마치 나의 말이, 나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이냐, 내 말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냐, 그렇게 꿈에 빗대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네. 이스라엘 조상들이 바알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처럼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이 꿈 이야기에 주목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나 꿈 이야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과 이 꿈꾸는 이 선지자들이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 숭배가 배교 행위였던 것처럼 꿈꾸는 이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에서는 겨와 알곡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꿈꾸는 자의 계시는 겨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알곡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고 방망이 같아서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힘이 있지만 꿈꾸는 자의 계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 사라져버릴 허무한 말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과 이 꿈꾸는 자의 계시는 그 비교 자체가 전혀 무의미한,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0절, 31절, 32절에서는 이 꿈꾸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징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30절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까?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계시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말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죠. 이 말 저 말을 도둑질하다가 내가 받은 말씀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선지자들. 32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거짓 꿈을 예언하여. 31절입니다. 31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까?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32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30절, 31절, 3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들을 치리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면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겠노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음에도 꿈을 꾸었노라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처럼 말하는 그 거짓 예언자들은 결국 32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백성에게 그 어떤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무익한 자들일 뿐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네, 이어서 33절과 40절 본문에서는 이 본문은 한글 개역 성경만으로는 얼핏 그 뜻이 잘 이해되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아니, 여호와의 말씀이 엄중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여호와의 말씀을 두고 엄격하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뭐가 잘못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히브리어 본문을 살펴보면 언어 유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백성들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예레미야에게 묻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합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이 부분의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부분이 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마사가 무엇이냐? 이 마사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사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신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떨 때는 짐, 부담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신탁이라는 의미로 번역해서 엄중한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중한 말 이렇게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번역할 때에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적용할 때 이 말씀은 조롱하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들릴 수 있죠. 그래 예레미야야. 과연 여호와의 그 대단한 말씀이 대체 뭐냐? 그 대단한 여호와의 그 대단하다는 말씀이 뭐냐? 비꼬는 말, 조롱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을 본인들에게 적용할 때는 이 말이 의미가 또 달라집니다. 뉘앙스가 달라지는데 34절과 36절에서는 이 엄중한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하면서 자신들의 말이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할 때는 이때는 조롱의 뉘앙스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중한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3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로부터 받아들은 말씀이 없으면서도 마치 여호와의 신탁인 것처럼 꾸며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탁이라는 의미로 풀 때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사라는 단어가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짐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마사가 무엇이냐? 이 말은 여호와의 부담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짐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짐의 의미로 번역한 새 번역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제가 33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34절 읽고 이렇게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하여라. 친구나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에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고 일러주어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여라. 네, 다시 말해 이 백성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심판을 선언하는 예레미야의 그 신탁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이,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부담스럽고 여호와께 짐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던져버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호와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자들, 여호와로부터 신탁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신탁으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결국 심판이 선언됩니다. 3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40절에서는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네, 지금까지 우리가 23절에서부터 41절까지 이 꿈꾸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들은 그들이 입술로 말하는 메시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삶이 너무도 가증했습니다.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인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고,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거짓 평강을 외치면서 백성들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본인들이 그 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들의 메시지는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 자기에게서 난 허망한 메시지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빚어낸 말이면서도,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둑질한 말이면서도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말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것처럼 믿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누가 거짓 선지자이며 누가 참 선지자인가, 이 질문은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도 너무도 필요하고 너무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은 여러 교회 여러 목회자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오신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런 상처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밑에서 신음하며 견디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듣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위해서 우리는 누가 참 선지자이며 무엇이 참 예언인지 우리가 분별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한편으로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모두는 이 사회에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며 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선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선지자로 살아가라고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참 선지자인가? 우리는 과연 참 선지자인가? 삶이 가증했고 메시지가 허망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그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옳다고 알고 있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옳다고 알고 있는 그 관계를 풀어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치열하게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내 삶과 나의 메시지로 하나님을 담아내고 있는가? 한편으로는 나의 판단이 과연 언제나 정당하다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하나냐, 거짓 선지자로 판명되었던 그 하나냐. 그 하나냐는 어쩌면 자신의 메시지가 거짓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심판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까? 결코 심판으로 내몰지는 않으실 거라는 나름대로의 확신 속에서 그는 자신의 판단이 결코 틀릴 수 없을 거라는 확신 속에서 더구나 백의 99이 나를 지지할 때 그는 절대 다수의 응원과 판단에 힘입어서 미칠광이처럼 보이는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고 정의감에 찬 녹이 띈 목소리로 예레미야를 질책하지 않았을까? 그는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어제와 오늘의 본문 앞에서 거짓 선지자를 향하는 무서운 질책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과 진실된 메시지로 살아낼 수 있기를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